한 달 이상 계속되던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꽤 선선한 안식일을 맞이했고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된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또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있는 반면에 죄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죄를 해결하셔야 할 만큼 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공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피차간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방치하고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주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남에게 부담을 주고 때로는 남을 해치는 그런 죗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모두가 다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자체가 살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기 참 쉽다. 그러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대하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쳐서 간신히 교회에 왔는데 딱 보니까 벌써 그 얼굴이 참 우거지 같고 정말 보면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애써서 교회에 온 보람이 그냥 하루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가 다 나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지, 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뿐이 아니고 이 말과 표정과 몸짓,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억양과 말을 할 때의 표정에 따라서 전달받는 사람의 그 반응은 아주 천지 차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마디 말보다 그저 표정 하나, 그 몸짓 하나가 훨씬 더 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잘 짓는 사람들이 이제 탤런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100번을 죽었다 깨라도 탤런트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몸짓과 표정 하나하나를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몸짓들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 사슴의 동산 장막봉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도남동 교회 목사님이 세 명을 침례를 주셨고, 그 다음에 마포교회 목사님이 여섯 명을 침례를 주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서 우리 중앙교회 새로운 가족들 13명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의 동산 그 냇물 속에서 침례식을 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구두를 신고 들어가면 또 구두가 망가지니까 슬리퍼를 신고 이제 그 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밑이 평평하지가 않고 크고 작은 그 돌들, 자갈들이 그냥 밑에 있어서 이 발의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맨발로 들어갔으면 균형 잡기가 쉬웠을 텐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니까 뭐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는데, 아, 그렇다고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첫 번 침례 후보자에게 침례를 주는데, 아, 이게 몸에 균형이 안 잡히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단단히 이제 발의 균형을 잡고 하는데도 그 13명의 침례를 주는 동안에 내내 불안한 것입니다.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다 이제 큰 탈 없이 잘 마치긴 마쳤습니다만, 침례식을 다 마치고 나오는 마음이 제가 조금 편치가 않았어요. 그냥 하도 긴장을 하고 이제 그 발하고 자갈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침례식에 같이 동참했던 분들이 다 이제 강당이나 이제 방으로 올라가고 이제 제가 나오는데 다들 헤어졌는데, 제 나오는 길목에 다섯 살이나 먹은 아이가 딱 물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발을 딛고. 그 어머니도 옆에 없어요. 그냥 그 아이 혼자 딱 서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나오는 걸 딱 이렇게 보더니, 아, 이 엄지손가락을 딱 펴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아, 저 아이가 왜 저기 서 있었을까? 처음에는 우습게 받아들였는데, 아, 이상한 사실은 그 어린아이가 무슨 뜻으로 이랬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 속으로는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여졌고 그 좀 불안하고 별로 그렇게 편치 않던 마음이 일순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큰 힘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 손가락도 조금 해가지고 딱 올리는데 그 손가락은 크기에 상관없이 올리니까 좋더라고요. 그 아무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딱 이거 하나에 저의 편치 않던 마음이 그냥 일순간에 정리가 된 것을 보고 바로 제 머릿속에 내가 다음 안식일 설교 제목은 엄지손가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엄지손가락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은 하류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을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종종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힘없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었고 주변에서도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질 정도로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0세 중반이 됐는데도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80대 중반쯤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과 4절에 보면 첫 마디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아,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지금 80세 중반이 됐는데 내 몸에서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옵니다. 드디어 99세가 되었습니다. 한 살 모자라는 100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80대 중반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이제 후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 소식도 없다가 거의 15년이 지난 다음에 99세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이는 안 주시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사라가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희망이십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정축제를 해서 재산이 많지만 아마도 그 같은 팀, 같은 세리들로부터 이렇게 또 받는 커미션도 꽤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뭔가 가진 것은 풍성한데 마음은 허무하고 뭐 부족한 것 없이 살지만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 만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뭔가 인생의 해결책이 보이고 또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밥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삭개오는 종종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만나기를 원했지만 워낙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먹지 못했고 그래도 가까이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꿈을 가지고 뭐 허망한 꿈은 물론 아닙니다만 일단 확실한 꿈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꿈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꿈이 이루어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번 봤으면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근데 한번 마침 기회가 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군중들 틈에 서봐야 뭐 잘 보일 리도 없고 해서 그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좀 보고 싶어하는 그 일념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뽕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는 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갈 나무는 아니죠. 근데 그 지역의 뽕나무를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커요, 뽕나무가. 그 후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대, 50대 된 사람이 뭐 돈 받는 일도 아니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돈을 줘도 잘 안 올라갑니다. 누가 절 보고 뭐 한 100만 원 줄 테니 요 중앙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에 좀 올라가십시오 하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올라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장된